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경 북한군 병사 한 명이 JSA 전방 북측 주소에서 남한 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망명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팔꿈치와 어깨 등의 부상을 입어 유엔 군사령부 헬기편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한국합참은 한국 측 치호소에 근무하던 장병들이 북측 지역에서 총성을 듣고 감시태세를 강화했으며 오후 3시 56분경 JSA의 군사 붕괴성 남쪽 지점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북한군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간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군의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 북한과 관련해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피니필 마닐라에서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멜컴 텀블 호주 총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성명이 북한과 무역 등 여러 문제들에 관한 매우 완전한 성명이 될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는 무렵에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과 한국군이 한국 동해에서 오늘로 사흘째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함과 니미츠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등 항공모함 3척과 이지스함 11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순양함 4척 등 총 7척의 함정이 참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이 미한동맹을 토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전개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모함 3척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 인근인 서태평양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어제 오후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주와 이라크 북동부 크루드 자치 지역인 술리 마이아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는 현재 3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도 5,300여 명에 달한다고 이란과 이라크 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이재민 수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는 이란 케르만샤주에 집중돼 사망자 가운데 328명이 샤르폴의 자하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케르만주 동부 도시 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2만 6천 명이 숨졌습니다. 제31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필리핀에서 개막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 남주쿵계 영유권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기간 중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참여하는 아세안 확대 정상회의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미국, 한국, 중국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유럽연합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기 금수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마두로 대통령이 정치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과 감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시작하려는 건 대화이지 협상은 아니라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발 안전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 시간에는 최근 잠잠해진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미북 대화 가능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6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1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량 정권의 위협을 막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ll responsible nations must act now to ensure that North Korea's rogue regime stops threatening the world with unthinkable loss of life.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전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은 북한의 불량 정권이 상상할 수 없는 인명 손실 위협을 전 세계에 가하는 것을 멈추도록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과 안보는 모든 문명세계를 단합시켜야 하는 목표라며 도발이 아닌 진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에 도발이 가해졌다며 우리는 혼란이 아닌 안정을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도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고 전 세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위중한 사안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들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frankly,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can help us with the North Korea problem, which is one of our truly great problems.
또 김정은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면서 인생에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북한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매우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at did happen, it would be a good thing for, I can tell you, for North Korea. But it would also be good for lots of other places, and it would be good for the world.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늑다리, 전쟁 미치광이, 테러 왕초 등으로 표현한 북한의 원색적 비난에 나는 김정은을 작고 뚱뚱하다고 하지 않는데 왜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는가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전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미국과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베트남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트남 다낭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데 전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대단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마오쩌둥 이래 가장 강력한 중국 지도자라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대단한 발언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도왔다면 문제가 풀렸을 텐데 민주당이 꾸며낸 장애물이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시작하려는 건 대화이지 협상은 아니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60일 도발 중단이 대화 재개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화와 협상이 서로 다른 개념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0일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이 어느 시점 첫 대화를 하기에 서로 좋다고 말할 날이 궁극적으로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의 시작이 아닌 대화를 하는 것뿐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상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협상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위해선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틸러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 행사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멈추면 이를 대화를 재개할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60일이 꽤 괜찮은 기간이라는 건 윤 대표의 생각이지만 실제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마지막 도발적 발사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수주가 흘렀다고 강조한 뒤 다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내리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국회 연설 등에서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완화된 어조에 대해 북한과 관련해 어떤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제재가 뒷받침된 미국의 결합된 외교적 노력, 즉 대북 압박 캠페인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일이라도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운반수단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단지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인들이 독재 정권 아래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국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이전과 비교할 때 강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놓고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60일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북한 간 대화 가능성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두 달 전이었군요.
네. 이 북한이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지난 9월 15일이었으니까요. 내일로 꼭 60일이 됩니다. 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14차례에 걸쳐 1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발사 간격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29일이었으니까 두 달째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북한이 두 달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북 간 대화 개시를 점치는 건 좀 성급하지 않은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그릇된 평가로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17일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던 지난 8월 22일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한 사실을 존중한다며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었고요. 또 같은 날 틸러슨 장관도 북한이 자제하고 있어 기쁘다며 우리가 바라던 신호의 출발점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이 계기가 됐는데요. 조셉 윤 특별대표는 북한이 60일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북 간 대화 시작을 위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틸러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에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발언의 강도를 낮추면서 자신의 순방 활동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방을 가한 북한에 대해 대응 톤을 크게 낮춘 것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시간 낭비라고 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분위기인 것 같군요.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북 간 대화와 관련해 모종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두세 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대화를 위한 어떠한 진지한 신호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에 대한 북한의 비난 강도가 종전에 비해 약하고 또 보복 조치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60일간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미북 간 물밑 접촉에 따른 것이라면 의미가 크다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보다는 기술적 필요에 따라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김정은은 내일이라도 미사일 추가 발사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미북 간 대화 재개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주 국회 연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연설문 작성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여러 부처와 트럼프 대통령의 합작품이라고 밝히는 가운데 대통령 수석 연설문 작성자인 32살의 스테판 밀러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을 작성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마친 다음 날 많은 한국 언론들은 성향에 관계없이 호평을 하며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우려했던 돌출 발언 혹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경 발언이 아니라 남북한의 상황을 매우 자세히 비교하며 북한 수뇌부에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한국 국회의원들은 기립박수를 포함해 22차례에 걸쳐 박수로 호응했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은 한국인들도 잊기 쉬운 한국의 발전사를 자세히 소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 유력 언론의 칼럼니스트는 놀라울 만큼 한국의 발전상과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우려는 기우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다음 날인 9일 관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첫 질문은 그 인상적인 국회 연설문을 누가 작성했는가였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누가 펜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가 공로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노력한 결과물로 보면 된다면서 자신도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굉장히 좋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How much we value our relationship with Korea and how high our respect is for Korea's achievements.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언급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한국의 성취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 관리들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준비에 여러 주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특히 연설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인 스테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의 주도하에 작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문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생각과 언어가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통령이 해외 주요 행사에서 하는 연설은 대개 특정 인물이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과 국무부, 심지어 정보 책임자들까지 관여해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백악관 담당자들은 설명합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11일 VOA에 밀러 선임 보좌관과 핵심 참모들 뿐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등 여러 부처 담당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설문 작성을 조율하고 이를 최종 정리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담당자가 수석 연설문 작성자란 점을 볼 때 밀러 선임 보좌관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밀러 선임 보좌관은 올해 32살로 33살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달 밀러 선임 보좌관 개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가 국내는 물론 외교 정책에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악관 관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대계인 밀러 선임 보좌관은 지난해 1월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 때 트럼프 캠프에 합류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전미 총기협회 회장의 책을 읽은 뒤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했고 대표적인 보수단체 대표이자 논객인 데이비드 호로위츠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밀러 선임 보좌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할 때 종종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정도로 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밀러 선임 보좌관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대표로 나와 미국의 힘을 근본적으로 재건해 미국의 힘이 다시는 시험받지 않게 하겠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The message we're sending to the world right now is a message of strength and solidarity. We stand with Japan and we stand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o address the North Korean menace.
트럼프 대통령이 강함과 단결의 메시지를 보냈고 미국은 일본 등 동맹과 함께 북한 정권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유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힘과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에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10월 밀러 선임 보좌관 분석 기사에서 한 고등학교 동창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밀러 선임 보좌관에게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창은 나는 스테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성명을 읽을 때에도 나는 그게 스테판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사흘에 걸쳐 일본, 한국, 중국 정상과 회담을 마쳤습니다. 각국에서 밝힌 대북 접근법과 순방국들과의 공조 방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문한 나라별로 논의 방식이라든지 강도가 조금씩 다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큰 줄기는 일관적입니다. 세 나라를 돌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심각성 또 해결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의 의제는 무역 통상이었다. 좀 단순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그런 말씀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실리를 둘 다 챙겼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 실제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두 사람이 이미 몇 차례 만나면서 서로 좀 통하는 장면을 그동안에도 보여왔었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골프도 치고 또 각별한 관계를 과시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도 내내 혈맹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도 무기 세일즈 발언을 잊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런 모습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예, 중국에는 뭐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데도 중국 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중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중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틀간 있으면서 무려 2,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협정을 중국과 맺었고요.
역대 유례가 없는 협정이었죠.
예.
네, 자, 이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첫 방문진 일본에서 벌써 이번 순방에서 북핵 문제를 최고 안건으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북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에서 내려서 군복으로 갈아입기가 무섭게 북한의 상당히 강력한 경고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No one, no dictator, no regime, and no nation should underestimate ever American resolve.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극적인 화법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국가, 어떤 독재자, 또 어떤 체제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네. 다음 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선 더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가 강조됐던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시간 정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역시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우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미국과 일본이 굳건한 동맹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 등 국제사회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또다시 거론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 이런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 역시 뭔가 좀 그 중대 조치가 임박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베 총리가 화답하듯이 받아서 구체화했는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이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이 장면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not stand for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北朝鮮の 35団体 個人の 3凍結を明日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안보 문제에 국한된 거 아닌가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 간의 이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예, 특히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인 게 사실인데요. 이거는 그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친밀함을 과시하다고도 이 무역 문제, 그러니까 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을 거론할 때는 주저없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We want fair and open trade. But right now our trade with Japan is not fair and it's not open.
이거는 일본 경제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또 개방되지도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고요.
이런 실리 외교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예, 이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일자리를 만들러 여기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한 FTA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의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라고 한 점 역시 그런 범주에 들어가고요.
네. 자, 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순방지 한국으로 얘기가 넘어왔는데요. 지난 7일 한국에 도착했는데 미군 기지부터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 방문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로 내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파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굳건한 미한 동맹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또 흥미로웠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답변에 나서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하는 장비들을 주문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런 그 방한의 성과를 돌려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일치하는 발언으로 들리네요.
예, 그 비슷한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말하던 중에 험프리스 기지 건설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미국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고 말한 점 역시 미국의 이익을 강조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건 아니죠?
예, 정상회담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난 9월 22일 날 미국 뉴욕에서 당시에는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 정상회담이었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46일 만에 만나는 거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왔는데요. 사상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를 결코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 점 역시 눈에 띄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데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8.1 국회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1993년 7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후 24년 만의 국회 연설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좀 그 돌출 발언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미한동맹과 대북 압박이 가장 강조가 됐는데요.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체제를 더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요구, 또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 등이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단어 선택이나 비교 방식에서 상당히 고심하는 적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예, 북한 인권 문제를 겨냥할 때 그런 노력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을 저울질하고 점수를 매기고 또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매긴다는 표현도 썼고 또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심지어 정부 관료에게 뇌물까지 준다면서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지옥에 비교를 했고요.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이거는 김정은에게 하는 말인데요.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 표현은 거칠지 않지만 내용은 상당히 날카롭네요.
예, 한국 국회 연설 내내 그런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전임 미국 대통령들의 한국 방문 시 연설과 비교해도 북한을 훨씬 더 자주 언급을 했고 묘사도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북한 인권과 납치 문제, 또 남북한 경제력, 미국과 북한 간의 분쟁의 역사, 이런 아주 폭넓은 주제를 특정 사례를 들면서 조목조목 짚었고 이런 남북한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음 순방지였던 중국에도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연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이 많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파격적이고 거친 표현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와 달리 철저히 준비된 용어 또 사례가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에 작은 반향도 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고요. 무엇보다 연설 내용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그 현대사를 쭉 훑어나간 것도 그렇고 또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를 석권한 한국 여성 골프 선수 이름을 거론한 것도 큰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연설 내용도 그렇고요.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몸동작 등에서 막말꾼의 이미지보다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이 비춰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네, 메시지는 명료한데 방향은 모호하다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네.
아무튼 한국 정치권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긴 트럼프 대통령 바로 중국으로 떠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다음 들려드릴 이 발언을 좀 확인해보면 이날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China can fix this problem easily and quickly. And I am calling on China and your great president to hopefully work on it.
예,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북한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이 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이 빨리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한 건데요. 그런데 시 주석 반응이 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加强在朝鲜半岛和 아프간 등 중대 국제.
시 주석은 한반도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제 사회의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선에서 비켜갔고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실용주의 외교라는 점이 자꾸 강조되는데요.
네.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실리를 챙기는 데는 뭐 각자 상당히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탓하기보다는 이전 정부의 책임을 돌렸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의 선물 보따리가 한몫했다라는 분석이 맞습니다. 이 선물 보따리라는 건 정상회담 뒤에 두 정상이 무려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 거래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 주석은 그 대가로 대등한 미중 관계 성과를 얻었다라는 평가고요.
두 나라가 서로 이득을 챙겼습니다만 북핵 문제는 별 성과를 못 거뒀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워싱턴의 중국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만큼은 성과지만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원유 제공을 중단할 것인지 만약에 또 그게 아니라면 북한과 관련해서 무슨 약속을 지금 했는지 또 앞서 약속한 조치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확실한 게 없다는 그 다소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런 수동적인 전망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에서 밝힌 대북 메시지와 세 나라의 공조 방안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백성은 기자였습니다. 북한 등의 도발로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는 나라는 접하지 못했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로부터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IOC는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떤 나라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과 관련해 의구심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 공보실은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우려하고 있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각국 정부 대표들뿐 아니라 유엔과도 긴밀히 접촉해왔고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나온 적이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잇따르면서 평창올림픽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대회 참가를 불안하게 여기는 나라들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IOC 공보실은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유엔 총회에서 이뤄진 많은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도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또 선수들 안전과 보호는 IOC의 주요 관심사라며 한반도 역내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OC는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대회 준비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측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9월 북한의 핵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다른 계획, 즉 플랜 B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의 미한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 윌슨 의원이 미한 관계 중요성 인식과 재확인이란 제목의 결의안을 9일 발의했습니다. 60년 넘게 지속돼온 미한 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결의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형성된 미한관계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당시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했고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동맹만이 북한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이후 지금까지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미한동맹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 범위에서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의지를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원 대표단 일원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미한 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국 국회 연설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입증하고 양국이 또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주한미군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연 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립과 확장에 100억 달러를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군 지원과 영내 합동훈련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도 포함되거나 논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한 자유무역협정도 언급됐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는 미한 관계의 주요 기둥으로 양국을 이롭게 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미국과 한국이 FTA 관련 문제를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 인공위성 전문가가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나사에서 22년 동안 우주과학기술자로 근무한 제임스 오버그 씨는 북한이 위성 기능을 활용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관련 시설을 지나치게 은폐하려 한다며 주민 생활 개선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당시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방문하기도 했던 오버그 씨를 연결해서 그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위성 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The reason they give for having a satellite rocket is contradicted by everything they're doing in their satellite program. They're not developing.
북한이 실제 진행하는 위성 프로그램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주장과 다릅니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농작물 생산이나 영토 측량에 활용할 시설조차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요. 북한은 사실 위성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나라여서 그냥 상업용 항공기를 활용하는 게 시간도 적게 들고 더 효율적입니다. 또 농작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면 관련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공개된 사진도 없고 사진을 처리할 공정도 없습니다. 소형 위성 발사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요. 따라서 위성 프로그램이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북한이 위성 로켓 개발에 집중하는 100가지 이유를 나열해야 한다면 평화적 목적은 가장 마지막인 100번째일 겁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기지 동향을 계속 관찰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They built an underground train yard at the launch pad. And a movable
북한이 로켓을 비밀리에 발사대로 이동시키기 위해 동창리 발사장 지하에 철도 시설을 건설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켓 이동 사실을 외부에선 알 길이 없습니다. 위성을 농작물 사진 촬영 같은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런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위성 발사를 위장할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습니다.
위장용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Nobody else in the world with the satellites does this kind of this level of concealment because it's heavy.
인공위성을 보유한 어떤 나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일단 무겁고 추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감추려는 목적 외에 우주 개발과 관련해선 전혀 쓸모 없는 일입니다. 우주 기술은 통합적이고 기술 간 연계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기능을 위한 장비만 설치합니다. 이유 없는 장비는 없습니다.
2012년 4월 북한의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방문하셨지요?
The main thing we saw on the trip in 2012 was that not only were they lying about everything.
당시 북한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어설펐고요. 예를 들어 평화 목적이라면서 로켓에 장착할 위성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 위성이 로켓에 장착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 소장에게 로켓에 무엇이 장착됐는지 볼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위성이 장착됐다고 답했지만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장착된 것이 미사일일 수도 있었겠죠.
위성 프로그램이 군사 목적일 수 있다는 건가요?
Satellite launch program is an excellent vehicle to develop technology with enormous military.
위성 발사 프로그램은 군사적으로 중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2012년 4월 방북 당시 발사됐던 로켓은 공중 폭발에 산산조각이 난 채 바다로 떨어졌는데 로켓 안에 무엇이 장착됐는지 알 수 없으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열 보호막 시험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점으로 둬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My advice is that we cannot allow it to reach orbit, to get into orbit, to get into space. The potential of this potential hazard.
북한 위성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소형 원자 폭탄이 워싱턴 DC나 일본 도쿄 200마일 상공에서 터졌을 때 생길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면 북한 위성 프로그램의 위험성은 심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위성 전문가 제임스 오버거 씨로부터 북한 위성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보츠와나가 사상 처음으로 제출한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확고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번 비난 성명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츠와나는 북한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이미 2014년 2월 단절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작성해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보츠와나의 2270호와 2321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보츠와나는 외교와 영사 관계에서 단절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 북한과 어떤 교류나 사업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츠와나 정부는 2014년 당시 성명을 내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하면서 같은 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유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나라는 보츠와나가 처음이었습니다. 보츠와나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의 마지막 교류 기록은 2005년이라면서 당시 만스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수도 가버로네에 새 부족장 동상을 건립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새 부족장 동상 건립은 북한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례로 해외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행보고서가 이를 북한과의 마지막 교류로 명시함에 따라 새 부족장 이후 또 다른 동상 건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츠와나는 관련 결의의 조치사항들을 따르기 위해 보츠와나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부가 대통령실과 정부 공공행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처들로부터 북한과의 어떤 사업거래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츠와나 정부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냈었다는 점도 이행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대거 추방위기에 놓였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캐나다에 도착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하지연 씨는 최근 이민 난민국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난민 히어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네가 한국에 못 가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그 스토리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한 페이지 정도 더 써서 이렇게 히어링 11일 전까지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 씨는 당국에서는 이미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씨는 난민 심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민 심사를 포기할 경우 모든 서류가 국경관리국으로 넘어가고 그쪽에서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 씨는 자신뿐 아니라 주위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도 모두 뭐 여기서 열심히 애 키우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가 바쁘니까 뭐 얘기도 잘 못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딱 이렇게 터지니까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 갈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 말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이민 난민국이 지난 6월에 B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탈북자 218명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013년에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 A씨도 최근 이민 난민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거주국가 또는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보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캐나다에 와서 지금 한 6년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풍문 들어봐도 뭐 우리가 지금 허가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2008년 서울에 도착한 A씨는 3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는 모습을 보고 2011년 7월에 캐나다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그만 해도 참고 살 수 있는데 어린이 사실들이고 차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정말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현재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특히 캐나다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들의 장래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단체인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은 과거에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급격하게 대규모로 진행돼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큰 빅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 회장은 최근 적어도 30가족 이상이 무더기로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가 발송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많은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난민 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이민 난민국이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캐나다 정부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러니까 아마 그냥 탈북민들 이민 신청한 거를 그냥 다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똑같은 편지를 이제 다 보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편지를 받은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온 지 이미 몇 년씩이나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거부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탈북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그래도 민주적인 사회이고 좀 잘 사는 나라이고 경찰이나 뭐 그런 보안 정책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에 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여기 판사들이.
김 변호사는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의 경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 3년간 탈북자 10가족 정도의 인도주의 이민을 성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하지연 씨와 A씨도 최후의 수단으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 씨는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고 한국에도 갔다 와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범 회장은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이제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이제 이민 장관이나 트뤼도 총리한테 보낸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명 운동을 해서 어떻게 좀 타개해 볼까 하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회장은 캐나다 정부에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 캐나다에 살아야 하는 이유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그램 나는 미국인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고아로 미국에 온 손 모지스 촐 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